저는 배성현 전도사고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솝우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하는데 다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양을 치죠. 양을 치는 중에 관심을 받고 새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제 양을 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 주민 사람들이 다 몽둥이를 들고 이제 목장에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아, 이 자식이 왜 거짓말하고 그러냐 하고는 다시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있었는지 또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몇 번 되다 보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난 상황 가운데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양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가 없이 외톨이 가운데 외롭게 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많은 외롭고 힘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것, 그것조차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아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웬일인지 모두가 몽둥이를 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우와, 내가 한마디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참 좋았습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양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으로 했을 때는 그냥 거짓말 소년이었습니다. 아유, 저 자식 봐라, 씹은 대로 거둔다. 네가 거짓말하니까 양을 잃지 라고 우리는 그냥 인식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조금만 이야기를 바꿔보니까 이 아이가 왜 거짓말하였는가가 이해되니까요. 거짓말한 것들 여러분 그냥 이해되시죠? 왜 거짓말했는지가 관심 갖다 보니까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아이의 상처와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가 거짓말했던 것, 그것이 이해되어졌다.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혼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가운데 그들이 허우적대고 그것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다르게 보았더니 그것을 사랑으로 보았더니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이지만 저는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그때 상황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반절이었지만 오늘 전체 이야기는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네, 오늘 13절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사촌 형의 죽음, 그냥 감정적인 죽음의 슬픔에 잠긴 것 그 이상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로 비춰졌는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같은 이유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선지자라고 칭송받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홀로 혼자 빈들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어떻게든 혼자 울고 싶은 마음에 가셨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는 큰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혼자 있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나도 지금 저 무리 가운데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베푸는 것, 그것은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 가운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뭐 기적 베푸셨겠지, 그 이상의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은 기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시작하여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들을 만든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과 지금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바쁜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사랑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바구니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주고 또 주었는데 어라, 물고기가 보리떡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납니다. 너무 들떴습니다. 기적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그 상황 가운데 줄 때보다 더 희열을 느낄 때는 다 주고 나서 이제 신나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은 밖에서 신나게 응원하며 보고 계셨죠.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또 6월 달에 유격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 미국전 2차전이죠. 미국전과 3차전 포르투갈전을 유격 훈련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유격 마지막 날 저녁에 포르투갈전을 보았습니다. 유격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을 장식할 이제 행군이죠. 40km 행군을 앞두고 모든 짐을 다 싸놓고요. 군장을 옆에 탁 놔둔 채 이제 앞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포르투갈전을 보았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손에 땀을 쥐면서 포르투갈전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축구라는 것이 또 승리하고 나서 16강에 들고 나서는요, 후반전 45분이 끝나고 휘슬이 울리고 그 이후입니다. 환호하고 외치고 서로 껴안고 그렇게 뒤에 여운이 사람을 더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반 45분 휘슬이 끝나자마자 앞에 스크린에 화면이 탁 꺼지면서 행군 출발! 행군 출발! 외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16강에 들었다는 기쁨 때문에 행군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45분의 시간보다 그 이후의 여운, 뭔가 끝나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 서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잔잔하게 다가오는 나의 가슴 속의 여운이 더 클 터인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떡을 다 나눠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봐, 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야, 이렇게 뭔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때에, 오늘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이 감동을 느낄 때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빨리 짐 싸, 가자, 행군 출발을 외치고 계신다. 재촉하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뭔가 아쉬웠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깨를 으쓱으쓱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재촉하시지? 주님은 바로 기도하러 가시면 기도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 열두 바구니나 남은 떡 이거 먹고 있겠습니다. 더 배고픈 사람 있으면 챙겨주고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을 싸고 이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풍랑이 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제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 지금 상황 가운데는 배를 돌려야 돼. 다시 나가자. 충분히 그렇게 배를 돌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려고 했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풍랑이 많이 치는 것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라고 해도 혼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보기 좋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저녁 시간에 배고파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다 주고 재촉하여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풍랑이 일 때 그때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의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넉넉 잡아 밤 10시라고 해도 새벽 3시면 5시간의 시간 동안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리고 있는 제자들,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30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5시간 동안 사투를 벌리면서도 배가 진행되지 않고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그들은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는데 그러함에도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모든 절망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풍랑 가운데 풍랑이 비는 모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것 두 가지는 유령과 바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유령으로 봤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병이어 사역들을 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 기적 가운데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라고 한 건 바다 건너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은 그 목적지는 건너편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그것도 깜깜한 밤 사경에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따르는 나 예수는 기적을 바람 가운데서는 유령이요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그 기적만을 바란다면 너희가 지금껏 따랐던 그 예수는 유령이요 바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풍랑이 일고 바다 한가운데서 너희가 봤던 그 예수는 그 유령은 그 바람은 너희를 죽일 것이지만 진정한 예수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약합니다. 정말로 그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풍랑 가운데 우리의 배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그 물이 바다 안으로 들어온 그 물을 퍼나르기 바빠서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비 새는 곳은 없냐 하고 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 풍랑이 일 때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진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살대 사이에 두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힘이 더해지고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모세의 엄마가 그 아기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그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혹여나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고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아기 모세를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고 그를 나일 강가 위에 띄우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녀를 둔 많은 부모로 계신 성도 여러분, 이 극박한 물결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부모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서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치는,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덜 새게 하는 것, 바구니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이 안 새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안 새고 강 위로 무사히 건너간다 하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다. 모세의 기적, 그 기적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풍랑을 이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는 배를 견고하게 하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견고하게 하고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함 가운데 실존하시고 지금 문제 앞에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유령으로 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건지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순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기적의 순종,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종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유령이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풍랑 가운데 실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고 순종하여서 풍랑 가운데 있던 그들이 왜 혼나야 했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호통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기적만 바라보느냐? 너희가 왜 그 기적 가운데 지금 흥분하느냐? 너희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밤 사경 가운데 풍랑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은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낙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안에서 그 앞에 달콤한 기적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그것 또한 유령입니다. 바람입니다. 그것들 이전에 나와 함께 나에게 손잡길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어두운 밤 사경 한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심이 저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풍랑의 때에 저희들 더 깨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버지의 귀한 모퉁이돌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